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이 공동체는 지금 큰 박해의 직면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항상 형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으면 항상 은혜가 넘치며 기쁜 일 넘치며 축복만 넘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입니까? 큰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네로가 주도하는 그러한 박해입니다. 로마의 공권력이 투입된 그러한 박해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금 얼마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정도의 예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고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공동체에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오픈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어느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넘치고 내 생각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고민거리,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에 보면 찬송하리로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항상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그냥 무턱대고 찬송합시다.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 가운데 있어도 찬송, 무조건 찬송합시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러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 소망을 주신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우리가 산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았더니 마지막에 가서 봤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헛된 것을 우리가 평생 쫓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산 소망. 그 산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주어진 소망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더니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박해가 지금 평생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를 또 한 번 부활케 하신다라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유지했습니까?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만 해도 그 기업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본인의 땅에서 살지 못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유업을 주신답니다. 새로운 기업을 주신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는 것이랍니다. 더럽지도 않는 것이랍니다. 쇠하지도 않는 것이랍니다. 이스라엘 땅은 썩었습니다. 영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졌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상 승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땅이 아니라 쇠하는 땅, 멸망하는 땅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항상 새 생명으로 넘쳐나며 항상 거룩으로 넘쳐나며 항상 영광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유업, 그 유업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환난이 찾아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새로운 유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않고 그리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큰 박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에 두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유업을 기대하시며 찬송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종말론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종말론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의 생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eternal life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어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풍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은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그 구원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네로가 아무리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산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산 소망에 대한 믿음이 있고 새 유업에 대한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염려할 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매일같이 넘치는 삶은 큰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저는 아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는 찬양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능력을 가지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국면은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그가 베드로전서 공동체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공동체는 이 시험과 박해가 가장 큰 공동체의 이슈입니다. 그 이슈를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박해들 당연히 어렵죠. 돈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힘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당하며 살아가는 거 참 억울합니다. 고난 중에 낙담해야 되며 고난 중에 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 공동체를 향하여 힘든 줄 다 알고 어려운 줄 다 알고 박해받는 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결론지어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기뻐, 찬송이 넘쳐나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성도들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답답하죠. 근심이 생기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근심이 되죠. 그렇지만 그 근심의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잠깐이랍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근심됩니다만 당연히 마음이 쓰릴 것처럼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기, 삶의 상처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잠깐이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진정성이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금이 나오기 위하여 불로서 수없이 많이 연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신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의 확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러한 고난의 연단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잠깐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때에 그때 비로소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보다도, 지금도 뭐 금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또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환난을 관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 두 번째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간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보여주며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의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대상이 되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또 한번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쳤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매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짜증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남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에도 넉넉히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실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베드로의 공동체, 환난 가운데에도, 박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배교하기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야, 이 즐거움, 이 기쁨이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기쁨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의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아까 그 주님께서 말세에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나중에 말세에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박해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응답이 없는 그러한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이 아주 성경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였는가 그들은 연구했습니다. 어느 때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지만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분이 누구일 것인가, 그것이 어느 때인가 그들은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입니다. 12절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했는데 그것이 누구일까? 그것이 어느 때일까? 아, 그때는 정말 은혜의 때인데 그때는 정말 구원받을 날인데 그날이 언제일까? 그들은 연구했지만 알고 보니 자기들을 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한 때입니다. 선지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할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도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그리고 근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됐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려움 가운데에도 박해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너희에게 구원의 기쁨이 또 넘칠 것이야. 그러므로 속상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이 찾아오며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